사람한테 그 명분이 중요해요, 그죠? 필요할 때마다 우리 뭐 명분이 딱딱 나옵니까? 우리 명분이 필요할 땐참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명분을 만듭니다, 그죠? 이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그 여러 가지 이 거시적인 정치판에서만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실 사소한 실생활에서도 얼마나 이 명분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복수할 때 그렇습니다. 보복할 때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야, 니왜그 사람 욕하고 다니냐? 야, 쟤가 먼저 욕했어. 아, 그럼 이해가 갑니다. 아, 왜 명분이 있거든요. 명분이. 지난달 이란과 미국의 긴장 상황도 마찬가지죠. 서로 각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거죠, 그죠? 미국은 미국대로 호소합니다. 이란은 이란대로 호소해요. 우리에게 명분이 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속담 중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기저에도요, 보복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과도 같아요. 제가 뭐 여자는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남자분들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이게 폭력적이지 않은 성향의 사람도요, 사실 먼저 한대 얻어맞으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주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일단 내가 맞게 되면은 저절로 나가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성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군대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번 하루는 고참이 저한테 빗자루를 던진 거예요. 빗자루를 맞았어요. 근데 던진 빗자루를. 제가 그 빗자루 다시 던졌어요. 그럼 이제 같이 이렇게 엉켜붙어가지고 이래 싸웠는데, 제가 또 싸움도 잘 하지도 못하거든요. 얻어 터지기만 얻어 터졌어요. 예. 몇대 때리지도 못하고. 근데 혼은 누가 다 납니까? 제가 다 나는. 이게 군대에서 하극상은 그 큰일 나거든요. 예. 그 계급이 낮은 사람이 위에서 사람 그 건들면 안 돼요. 예. 우리 소대 고참한테 혼난 게 아니고, 옆 소대 고참도 저를 부르더니 혼내고, 그옆 소대 고참도 저를 다시 부르더니 혼내고, 야, 다시는 내가 안 한다 했지만,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그 생각보다 행동이 빨랐던 거죠. 빗자루, 누가 먼저 나한테 빗자루 던졌다 하니까 던지고 서로 주먹이고 가는. 이게 그 생각보다 훨씬 더 행동이 빨라진 반응이 있습니다. 이게 복수에 대한. 내가 한대 맞으면은 내가 싸움을 잘못해서 열대 맞는 한이 있어도 한 대라도 때려줘야 된다. 이런 마음. 그런 게 있잖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명분이 있는 복수는 언제나 미덕에 가까웠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중국 명시대에는 조부모를 죽인 자를 현장에서 복수하면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공식적으로 명문화하기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당나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나라의 양렬이란 사람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인을 했는데, 살인은 사형이었지만 감형하여 귀향에 보내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은요, 특별히 인류의 모든 문화를 통틀어 미덕에 가깝게 여겨졌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1744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영조 때에 이 속대전에 보면은 복수에 관련된 법조항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아버지를 폭력으로 중상을 입힌 자에게 내가 보복으로 살해를 하게 되면요, 감형하여 유배가 되는 데 그쳤습니다. 원래는 살인은 사형인데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살해당했을 때 아들이 그 조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직접 보복하여 죽인 자도요, 감형하여 유배를 보내는 데 그쳤습니다. 한마디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명분이 있는 복수는 미덕에 가깝게 여겨졌다는 거죠. 영국은 이 분야에서 단연 최고죠. 단연 최고 아닙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 같은 작품, 그죠? 햄릿. 최고의 복수극 아닙니까? 내 아버지를 죽인 그 삼촌에게 복수하기 위한, 그죠? 그 햄릿의 그 여정을 담고 있는, 정말 뭐 영국은 뭐 탁월하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 그죠? 영화나 소설 이런 작품 말할 것도 없어요. 영화도 그렇지요. 그 일대종사 혹시 보셨어요? 몇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연문의 일대기를 다룬 건데, 그 양조위 나오고 이런 영화. 그런 그 무술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 보면은 거기서도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막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과도 막 이별을 하고 이랍니다. 킬빌 이런 영화도 보면은, 예, 그뭐좀 잔인하고 피 튀기는 영화고 이러는데요. 볼건 없어요. 제가 설교에 언급하는 영화를 꼭 찾아보시고 언급하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보라는 것만 보세요. 이건 안 봐도 됩니다. 예, 아마 근데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아버지의 복수하기 위해서 막 찾아가는 겁니다. 하여튼 뭐 다들 효자 효녀들이에요. 뭘 그래 아버지 복수한다고 그래 난린지 모르겠네. 예. 지코가 석자인 것 같은데 다들 효자 효녀라 가지고.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무협지 좋아하는 분은요 아마 이거 정말 식상한 주제일 겁니다. 아버지의 복수,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 거기 나오는 아버지들 하나같이 칠칠치 못해갖고 맨날 독살당하고 맨날 뒤통수에 칼 맞고, 아이고, 함정에 빠져 죽고. 그런데도요, 우리 이제 구약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그 금요일 성경 산책 시간에 지금 쭉 여호수아 봐와 오는데, 거기서 우리 중요했던 게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지. 우리 길게 토론도 해봤습니다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진멸이라는 건 진짜 싸그리 몰살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아녀자도 죽이고, 칼은커녕 젖병도 지 힘으로 들 힘이 없는 그 갓난애까지 여호수아는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해 보이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은 그걸 못하지요, 그죠? 예, 딱 들어갔는데 뭐 그거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참 어려워요, 그런 거. 예, 정말 어렵습니다. 신명기 7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너희 자녀들과 그들을 혼인시키지도 말라. 그런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 당시의 신학자들은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쳐 왔던 겁니다. 설교를 하면,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원수를 미워하라고 설교한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면요, 그 자를 사랑해선 곤란해요. 그 자를 미워해야지요. 로미오와 줄리엣 되어버리면은 일이 다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원수 집안인데 서로 사랑이 싹 트면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 알잖아요. 이제 엉망진창 되어버려요. 원수를 갚으려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라 햄릿이 되어야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정말 인류 보편의 무거운 주제를 그 작품 두 가지를 통해서 잘 다루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레위기 19장 18절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이지요.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하는데요. 우리 좀 전문적인 말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책이 뭡니까? 레위기지요. 가장 가운데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책이겠죠,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뭘 다루고 있습니까? 제사법이거든요, 제사법. 우리도 마찬가지죠. 민족 전통의 명절이 되면요, 우리 전통적으로는 제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주일 되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제사, 우리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즘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 예배예요? 아, 그래 되면 좋지요. 그거 아주 이상적이지요. 어떤 부분이 예배냐고요. 우리 평소에 다들 돈 번다고 바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정신이 쏙 빠져서 지낼 때가 대부분인데, 거기 어디서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신앙도 현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형식을 갖춘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게 주일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학생이 눈 뜨면 아무 생각 없이 학교 가잖아요, 그죠? 예. 아, 우리 집에만 그렇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저기 놀러 가는 건지 공부하러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긴 가요. 눈 뜨면 가긴 갑니다. 꾸역꾸역. 예, 뭐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안 하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그건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애가 일어났는데 그냥 반사신경처럼 학교 가야지. 예. 그러다가 가끔씩 뭐 토요일도 한번 가보고 그죠? 어이, 문이 닫겠네. 그죠? 그러다 돌아오고. 직장인이 눈 뜨면요, 반사신경처럼 해가지고 회사 가는 거 그거 당연한 거라고요. 신자가 눈 뜨면 주일에 반사신경처럼 예배하러 오는 거, 그거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모든 당연한 것들이요, 당연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제사법에 관한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19장 18절 말씀이요, 이 핵심 말씀이에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말을 덧붙이는 것 같지요. 43절 오늘 본문 보니까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요, 구약을 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갖다 붙이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이거 예수님의 해석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 이미 널리 퍼져 있었던 해석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신명기나 여호수아의 헤렘, 이 진멸하라는 명령들이 있었댔지요. 이를 아주 애국적인 맥락에서 유대인들은 해석해 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으면은 죽일 수가 없거든요. 이를 그러니까 미움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예컨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갔어요. 어떤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미 부모들은 몰살 당하고 없어. 갓난 애만 응애응애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헤렘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젖먹이 아이의 배에 창을 꽂아야 됩니다. 죽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애에 대한 미움이 없는데 사람이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울 왕의 군대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사울 왕은 지극히 인간적이었잖아요. 그 군대는. 하나님 명령했지만 아이는 차마 못 죽이겠는데요. 갓난아 뭐 응용이 울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죽여? 6.25 때 미군들도 그랬잖아요. 막딱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들은 이미 막 포탄 맞아갖고 다 죽었네. 근데 애만 울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군들이 그애 안고 가잖아요. 어디까지? 자기 나라 미국까지 가지 않습니까? 입양하고. 그게 인류 보편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까지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주 그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오늘 설교에서 다루진 않을 겁니다. 이 어려운 주제입니다. 따로 이제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요. 여하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원수를 싸그리 진멸하려면은 방법이 미워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갓난애라도 이거는 내 원수 새끼다 하고 미워하는 심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레위기에 그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좀 하셨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당시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이미 그렇게 해석을 설교를 하면서 쭉 해석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다 생각했던 거죠. 아, 원수는 미워해라. 이웃은 사랑하고. 그런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왔는데 이 보편적인 해석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다음 구절에서 분명히 드러나지요. 44절을 보니까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에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은 그 감정이 오가는 게 있어요. 그 애틋한 감정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랑은요. 되게 냉철하지만 예의를 지키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이성적이에요. 뭐 감정이 오가고 이렇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랑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선생과 제자의 사랑도 아니에요. 그죠? 감정의 교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몇 돼요? 몇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라고만 하면 헷갈려요. 원수를 보고 그러면은 뭐 설레란 말인가? 내 원수를 막 보고 싶어하란 말인가?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안 그러면 원수한테도 막 예의를 깍듯이 갖춰가지고 뭐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고 이러란 말인가? 아니면 자식 마냥 감싸고 이렇게 품어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 이 사랑이라는 범주가 너무 크니까요. 예수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이 원수 사랑의 종류가 어떤 건지 보여주십니다. 뒤에 나오는 말이지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즉 이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설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를 보고요. 아마 설레어하고 아, 내 원수가 너무 보고 싶다. 내일 또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럼 자식처럼 원수를 뭐 품어주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그의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 말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원수에게 데이트 신청하라. 아니면 친구 간의 사랑, 우정처럼 원수에게 의리를 지키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의 이익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이걸 잘 실천하고 있다 이런 싶었습니다.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만 여러분을 볼 때 저도 신앙에 도전을 받습니다. 저희 그 여러분들에게 참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요. 아, 저 제 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 얼마나 괴롭히고 박해합니까? 원수 같은 사람 아니면 원수 아유 저 원수 같은 인간 저 아,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내를 저렇게 괴롭히고 박해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는데 예. 아 목사님 기도합니다. 예. 아, 그 말을 들으면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얼마나 원수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럴까. 예.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요 여러 가지 시국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가장 심각한 이슈 그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중국 그 우한에서 발생했다죠. 이 사태를 통해서 저는 미움을 봅니다. 서로 간의 증오를 봅니다. 환자들을 격리하는 지역을 선정하는데도요 갈등을 빚습니다. 우리 동네는 안 된다. 게다가 중국인들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인종차별의 기회를 잡았다 싶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와 벨기에 음식점에서 동양인을 사절한다는 뉴스를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 이탈리아와 그 벨기에 사람이 미우시더라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이 증오심을 심어놓는지 모릅니다. 아주 이 증오심이 지금 공식화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심정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만큼 약하잖아요. 대책 없는 질병만큼 우리를 겁먹게 하는 게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그 질병을 옮기고 퍼뜨린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은 애인과 친구를 사랑하듯 끌어안고 감정을 나누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회복,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사랑은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누군가를 증오합니다. 뭐 태극기 부대니, 뭐 조국기 부대니, 그 속에는 온통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요, 윤리적으로 아주 정당화됩니다.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것은 이 세상의 윤리와 완벽히 일치되기 때문이겠지요. 유치하게 해석하자면요, 내 편은 사랑하고 반대편은 미워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를 뒤집어 가지고 반대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와 정반대를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이 윤리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새로운 윤리적 주장을 하면서 윤리학에 호소하지 않으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이런 데서 근거를 찾지 않으세요. 왜요? 세상에 그런 윤리가 없거든요. 제 어릴 때도요,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그 도덕책에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없던데요. 그 세상의 윤리학에 그런 말은 없어요. 원수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군 입대하니까 어떤 도덕을 가르치나니까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런 거 교육하더라고. 그리고 우리도 뭐 총검술 같은 거 저도 배웠지 않습니까? 총검술 같은 거할때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그 북한 군복 입은 그 표적을 대상으로 그 가슴을 찌르고 이런 거 훈련하지 않습니까? 또 북한에서는 또 우리 국군복 입혀놓고 찌르고. 국가는요, 원수 사랑하는 법을 장려하지 않아요. 국가는 원수에 대항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국가의 이 교육 체계 속에서 배워오면서 몸소 익혀 놓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는요, 원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애국심이라고 부릅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심장에 총알을 박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이에요. 우리 편이 해야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원수라는 말로 가르치는 직접적인 대상은요, 로마 제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원수를 뜻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이 집단적인 원수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호소할 수 있는 세속 윤리학은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 어느 천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럼 국가가 붕괴되는데, 국가는 국가의 적을 미워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적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지요. 우리가 독일이 쳐들어오면 뭐 독일에 맞서 싸워야 되고요. 뭐 영국이 쳐들어오면 영국에 맞서 싸워야 되고, 미국 제국주의가 앞장서서 쳐들어온다면 그 맞장서서 우리나라를 지킨 그 애국심 아닙니까? 세상 윤리에서는 이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이지요. 48절.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니 이 혁신적인 예수님의 명령은요, 윤리학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게 없거든요. 아주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위인의 삶에 근거한 명령도 아닙니다. 왜요? 세상에 사실 그런 사랑도 없어요. 그런 사랑도 없고, 그런 걸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인간도 없습니다. 이 명령은 사실 이 땅에서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이를 명심해야 됩니다. 이 명령은 성취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사람은 할수 없다라는 생각이 강력히 듭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불가능이라고 보입니다. 불가능. 우리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 사실 대단한 수준이긴 하지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으니까. 하지만 그분도 온전히 성취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 우리가 전해 들려오는 거 들어봐서 알잖아요. 사람이니까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웬만해선 그 정도 흉내도 못 낸다는 겁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은 용서한다, 이 수준이 아니고 양아들로 드린다, 이거 흉내도 못 내요. 우리 사실상 만약 우리 자녀가 어디 뭐 교통사고 치여갖고 뭐 죽었다 칩시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것도 우리 사실 엄두조차 못 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한다, 이게 가능해 보이는 명령으로 보입니까? 그러니 이는 성취의 관점이 아니라 목표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은 인간에게 이는 목표이지 성취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명령을 내리기 위한 근거는 어떤 위인과 같은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윤리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품밖에 없습니다. 이 명령이 독특하고 빛나는 까닭은 세상 다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바로 나온 명령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45절에는 이 성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신다. 하나님 햇빛과 비를 주관하세요. 주관한다는 것은 본인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가물게 하시면 가물게도 하시고 해가 빛을 잃게 하시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시편에 보면 그런 찬송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지난번에 성경 산책 마치고 돈업 파는 집에 갔는데 같이 간 집사님 아들의 그 여자친구가 거기서 일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8명 정도 되는 분이 커피를 공짜로 마셨습니다. 아마 그분이 자기 돈으로 계산했을 거라 생각은 안 하는데 아마 그 정도는 자기가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카페 정도가 아니라요.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 햇빛과 비를 주관하신대요. 그러면은 선인에게는 잘 대주고 악인은 말려 죽여버리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생명에 직결된 문제거든요. 햇빛과 비. 이거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의로운 자도 햇빛과 비가 있어야 살 수 있고요. 불의한 자도 햇빛과 비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동차 없어도 우리 생명에 상관없잖아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다루는 문제라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서 햇빛과 비를 거두어 가실 수 있다면 그 말인 즉 그들은 숨붙이고 살아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요. 불의한 자를 살려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악인에게는 햇빛도 거두어 가시고 비도 거두으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의로운 자의 하듯이 똑같이 하세요. 여러분 만일 농사 짓는다 칩시다. 의로운 자는 논 백마지기, 옆에 바로 불의한 자는 논 백마지기. 여러분 수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농사한 사람과 그 옆에서 그냥 똑같은 농법으로 농사한 사람과 수확량은 같을 겁니다.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같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드는 생각이 뭐예요? 부당하다. 이거 부당하다. 왜요? 우리가 배운 윤리학에 따르면 악인은 망해야 마땅하거든요. 불의한 자는 고통받고 힘들어야 한다. 우리 배우잖아요. 인과응보 이런 거 얼마나 우리 배웁니까? 귀에 박히도록 배우죠. 권선징악 이런 거. 우리가 배우는 윤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우리는 부당함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대해 거부감이 당연히 딱 생겨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읽자마자 거부감이 탁 일어나야 됩니다. 야, 이게 뭔가 하나님. 불의한 자가 나랑 똑같은 혜택을 누린다고?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고 나를 짓밟고 내 뒤통수 치는 이런 인간은 잘못돼야 되는데 아니면 햇빛을 받아도 그놈 밭은 좀 덜 받고 비가 내려도 그 밭에는 좀 덜 내리고 하나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내리십니다. 얼마나 분통 터집니까? 속이 타잖아요. 우리 막 항의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부당하다고. 아 하나님 저 새끼 저 나쁜 놈이 어떻게 나랑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저놈 자식은 좀 잘못돼야 돼요. 저놈 아들내미는 좀 실패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에서도요. 예수님 내용만 다르지 똑같은 주제로 말씀하세요.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의 항의가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나는 새벽부터 나와서 일했는데 저놈은 해질녘에 나왔고 왜 똑같이 일 데나리온만 주느냐. 부당하자. 이렇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항의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온당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살인자가 우리 옆집에 사는 것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20년 다닌 사람이랑 이제 한 달 된 사람을 목사님이 똑같이 대우하는 것 겉으로는 티 안 내도 속으로 무지 섭섭하지요. 아, 서운하다. 왜 저 사람을 저리 감싸게 도나. 나도 능력하지 못하지만 11조보다 더한 헌금 생활 하는데 내보다도 사정이 좋으면서 헌금은 쥐꼬리만큼만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지 목소리는 높이고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부당하다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를 선인이라 생각하거든요. 나를 의롭다 생각하거든요. 나는 포도원에 새벽부터 나온 일꾼 같아라고 생각되거든요. 본인이 포지션을 그렇게 정하면요. 하나님은 한없이 부당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의 포지션을 그렇게 놓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반드시 부당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 율법 학자들의 해석을 지지하게 되겠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리고 신자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신자들이라고 하면서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 숨통을 쪼아놓습니다. 자기한테 조금 서운하게 한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막 숨통을 쪼아놔요. 어떤 기업은 기독교 정신을 표방한 기업이래요. 그러면서 노조 숨통을 막 쪼아버립니다. 완전히 짓밟아버립니다. 능력 없는 놈은 돼지라 이거예요. 신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온통 자기 눈에는 자기 것만 보이고 남에게 베푸는 긍휼이 없어요.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게을러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신자들이 오히려 더욱더 잔인하게 그들 다 쳐내버립니다. 여러분 밖에서 잔인하게 굴고 다니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는 그것이 정당하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순간 본인 눈에 하나님이 부당해 보인다니까요. 그 얼마나 인생의 큰 손해입니까? 세상의 윤리지요. 그런 자들에게는 마땅히 경제 제재를 가하고 보복을 하고요. 숨통을 쪼아놔버립니다. 하나님 악인의 숨통도 쪼지 않으세요. 그도 먹고 살라고 동일한 햇빛과 비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를 예수님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아닙니까? 부당함이 아니라요. 온전하심, perfection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합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요, 부당함이 아니라 완전합니다. perfec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악인의 숨통도 튀어주는 큰 은혜를 뿜어내는 완전함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흉내조차 낼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도 거두어 가셔서 살아갈 수도 없게 숨통 쪼아버리시고 게을러서 뒤늦게 일하러 나온 자에게는 풍사슬 주지 않으신다면요. 우리가 온전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가다듬고. 그럼 제일 먼저 죽어야 하는 건요. 우리 자신 아닙니까?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라고요.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내가 선인에 해당되는지, 악인에 해당되는지, 내가 새벽에 나온 일꾼에 해당되는지, 내 뒤늦게 나온 일꾼에 해당되는지. 아니잖아요, 우리.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숨쉬며 은혜를 누린다는 자체가 사실 부당한 일 아니에요. 우리보다 착하고 선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이 일 자체가 부당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아버지의 부당함이라 하지 않고요. 온전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하시기에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끝으로요.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른 설교를 듣거나 읽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같은 산상수훈이었을 겁니다. 같은 마태와 누가는 같은 설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 마태에는요, 지금 온전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비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의미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어가 달라요. 그죠? 누가는 예수님이 자비로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적고 있고 마태는 온전하심, 완전함, 퍼펙트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다면 설교에서 사용하셨을 단어는 뭘까요? 한번 궁금하니까 물어볼 필요는 있겠지요.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누가가 쓴 것처럼요, 그죠? 안 그러면 마태가 쓴 것처럼 온전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예수님이 실제로 육성으로 설교하셨을 때는 어떤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우리도 뭐 정확하다라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신학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죠? 야고보도 다른 사람처럼요, 다른 사람의 설교를 잘 인용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요, 자비와 긍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태만이 지금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자기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입에 붙을 수 있는 단어인 온전하심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다수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사용하셨을 설교에서의 단어는 자비라는 단어,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그 단어를 썼을 텐데 누가는 그 단어를 그대로 기록했고 마태는 자비와 동의어, 그 뜻이 같지만 다른 그죠? 동의어를 사용해서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집사님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분은 지나가면서 아까 목사님 나한테 식사하셨냐고 묻던데 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그죠? 예, 그분이 제 뜻을 왜곡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진지 잡혔습니까? 물었다고 목사님 아까 식사하셨냐고 묻던데 한다고 해서 그거 왜곡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언어의 묘미를 위해서도요. 우리는 일부러 동의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계속 같은 단어만 쓰면 재미도 없고 하니까요. 성경도 저마다의 문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태의 강조점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마태는 이 말을 온전하심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와 뜻이 같은 동의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당해 보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내가 선인이라면, 내가 의로운 자라면, 내가 새벽부터 나온 일꾼이라면 그 은혜는 부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죄인이라면 그 은혜는 부당함이 아니라 완전함으로 보입니다. 그분의 완전하신 성품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원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원수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당해 보이기 때문이겠지요. 저자에게도 베푸시는 햇빛이 비가 나와 같은 일대나리온이 부당해 보이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게 되겠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당하게 여기는 교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부당하게 여기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정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닮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부당하게 보일 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자에게 저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어떻게 저런 자에게도 복을 내려주셨을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롭지 못한 자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부당함이 아니라 완전함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고 원수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예비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부당함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한없이 흘러나오는 우리조차 미리 누릴 자격이 없었지만 풍성히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원수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라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당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